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제 오후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즉시 이 같은 행동을 멈출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이 지역은 물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지킬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12년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5년 만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사전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유엔 안보리 합의에 근거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몇몇 나라가 국내법에 따라 부과한 독자 제재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이 허리케인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도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휴스턴 일대에 2cm가량 비가 더 오고 9월 1일까지는 기존의 더운 날씨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지난 25일부터 지금까지 130c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휴스턴 일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하비가 텍사스 동부 루이지애나주로 이동해 15cm에서 30c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 당국은 침수된 집에서 지금까지 15,000여 명을 구조했고 수천 명이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명령을 당장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관련 예상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가 해당 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검토하는 동안 이 조처를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예산상 제약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관련법에 맞춰 군 대비태세와 전투 능력 그리고 통합을 북돋을 집행 방안을 군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효율성의 최선인 것을 가려내는 것이 우선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제네온 의회가 어제 반대파를 반역재판에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헌 의회는 이 조처가 최근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일 인권침해와 불법적인 재연의회 구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재연의회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전 외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반역자들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연의회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지난주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약 18,000명이 폭력사태를 피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는 지난 25일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정부군이 로힝야 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폭력사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지난 27일 현재 9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August 28th.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은 29일 쏜 탄도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추가 대응책을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9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인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브라타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8일과 25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August 28,
안보리는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북한이 즉시 이 같은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이 지역은 물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3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u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Europeans, Africans, South Americans. We are all together. And what are we saying?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하나가 돼 유엔 회원국인 일본을 향한 북한의 충격적 행위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맞서 단결돼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제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무법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demonstrates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한다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하는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한 단계 높은 대응 방식으로 회의록에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주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던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좀처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을 겨냥해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2012년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과 2009년 한국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광명성 2호 발사로 인해 의장 성명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다음 대응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며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의장 성명에 이어 추가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안보리 의장 성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즉 30일 전화 통화를 갖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30일 발표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대화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비상전화, 한라인 복원을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유례 없이 신속하게 소집되고 첫날에 의장 성명이 채택이 된 것은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의 통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유 공급 제한 등 북한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이번 통화로 북한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한일 관계에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때 맞춰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을 일본 측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마침 또 그 북한이 국지일에 맞춰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겼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 한일 간의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는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며 북핵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한국과 미국은 모든 순간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29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한국 외 많은 나라가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새로운 방안들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ell, these action by North Korea is reckless provocation. These are illegal tests and we strongly condemn them.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며 영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또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도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유럽연합이 주요 나라들과 협의해 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며 호주는 언제든지 일본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호주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중동의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유럽 동부의 몰도바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비난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나설 용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exhibits on a daily basis provocative and dangerous behavior that threaten.
북한이 일상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그 이외 지역에 대해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밝혔다며 북한이 이런 경고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North Korea ends this provocative behavior.
우드 대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나설 용의를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대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is is an unprecedentedly serious and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일본 국민과 국가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카 미자와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철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비핵화만이 안보와 경제적 생존의 보장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7개국과 유럽연합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영철 참사관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한대성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is undeniable fact that US is driving the station of Korean Peninsula towards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1년에 핵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대사는 북한이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참담한 재앙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는 회의 참가국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발언권을 다시 신청해 미국이 핵무기와 군사훈련으로 위협하는 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한나라 상공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 같은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29일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으로 쏜 탄도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군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이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진행됐고 화성 12형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이 괌 포위 사격에 동원하겠다고 북한이 공언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임을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하겠다고 강조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훈련이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아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 전략무기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경고에도 침략전쟁 연습으로 답했다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한미일 또는 국제사회 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낸다든지 또 전력자산을 동원한 그 한반도 상하에서 훈련을 재개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을 비밀로 삼아가지고 북한은 그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북극성 SLBM을 통해가지고 또 미국을 압박하고 핵실험 뭐 이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도발에 쓰인 미사일을 화성 12형이라고 공개한 점 그리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 등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미 위협의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화성 12형 4발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고 이어 14일엔 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엔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함으로써 전략무기의 실전화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위협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12호를 썼다는 점, 그다음에 괌에 근접하는 확실한 사거리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낙겸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풍긴 거죠.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미한 군사훈련 참가 병력을 줄이고 전략자산 출동을 자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띄워도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주변국들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북한은 아주 심플하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걸 꾸준히 밀고 있는 그러한 정책일 수 있어요. 결국은 핵보유국 인정받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하겠다는 거죠.
한편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이번 화성 12형의 발사 전후 과정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들과 1분 35초짜리 영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사진엔 화성 12형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과 미사일이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세워진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신임 주미대사의 조윤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의원, 주일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조윤재 주미대사 내정자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갖춘 학자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북한 핵 등 외교 현안을 해결해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주요국 대사 내정자들이 주재국의 승인 아그레망을 절차를 거쳐서 공식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8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 그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장 대사의 망명은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의 첫 서방세계 망명이어서 큰 파장과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뒤 공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는 달리 장 전 대사는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심층 취재, 오늘은 김영권 기자가 장 전 대사의 망명 당시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였던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회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1997년 8월 22일, 이집트 카이로의 북한 대사관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습니다. 대사관 수장인 장승길 대사 부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장 대사는 40대 초반에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지낸 유력 외교관이자 중동 전문가로 카이로에서 3년을 보낸 뒤 평양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 대사 부부의 잠적이 카이로 외교관에 빠르게 퍼지자 임성준 당시 한국 대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대사가 망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CNN 쪽에서도 우리 대사관에 찾아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저도 당연히 그 이집트 외무성과 접촉을 해서 관심 표명을 했고요. 거기 있는 그 미국 대사관하고도 이제 접촉을 좀 했고 이제 그런 좀 팔로우 그런 것을 했죠.
장 대사가 잠적하기 직전 프랑스에 있던 장 대사의 형인 장승호 북한 무역 대표부 참사관도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장 대사가 미국으로 갔다는 소문이 확산됐지만 미 대사관은 물론 이집트 정부도 확인 중이란 답변만 한 채 침묵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가족이 잠적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취재진이 북한 대사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직원들은 취재를 막으며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매우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한 참사관은 취재진에 장 대사가 잠적한 게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 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잠적 사흘 뒤인 8월 25일 한국 관리들이 언론에 장 대사 가족이 미국으로 갔다고 처음으로 확인하자 미국 국무부는 26일 특별 브리핑을 열어 장 대사의 망명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Ambassador Chung Sung-gil and his brother Chung Sung-ho, a diplomat in Paris, along with Ambassador Chung Sung-gil's wife, have sought and been given asylum in the United States.
제임스 루빈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장 대사 부부와 형의 가족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최고 관리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I think it's clearly the highest ranking case. Again, when talking about cases of this kind, one has to be quite circumspect.
하지만 루빈 대변인은 사안이 매우 민감하다는 이유로 장 대사 가족의 구체적인 망명 이유와 이동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다음 날 여러 관리들을 인용해 장 대사가 망명 신청 다음 날인 23일에서 4일 사이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CIA가 가짜 이름과 미국인 여행 증명서를 이용해 이집트 정부도 모르게 카이로 탈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임성준 전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장 대사 가족의 망명을 수용한 건 그의 정보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상황에 대해서 정보적 이용 가치가 이제 있을 때 보통 이제 망령도 이렇게 수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장 대사는 아마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적 그 가치는 많았던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 그 절차가 좀 쉽게 다 진행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 전 대사는 특히 카이로가 북한이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거점이란 배경을 미국이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북한 대사관은 그 중동에 대한 북한의 그 소위 미사일 판매라든가 기술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협력이 좀 많았었고 상당히 거점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그 정보들이 많이 장 대사로부터 흘러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 대사의 망명 전주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을 이유로 북한 회사 두 곳을 제재했고 별도로 북한과 뉴욕에서 미사일 확산 관련 3차 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에 북한이 이집트와 시리아, 이란에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는 이스라엘 등 영내 동맹과 미국의 우려사안이란 점을 지적하며 장 대사의 정보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사 가족이 망명을 결단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장 대사 형제의 망명이 확인되자 두 형제가 공금 유용과 비밀 누설 혐의로 이미 7월에 자격이 정지됐고 이들을 복귀시켜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엘리트 출신 탈북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게 거의 일반화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익명의 한국 관리는 당시 카이로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이집트에 시계를 밀반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평양에서 경로한 게 장 대사의 망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에 장 대사가 우방인 이집트의 대규모 식량 원조를 끌어내지 못해 처벌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에 앞서 한국에 망명한 일부 북한 외교관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이로 인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에 망명한 사건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성준 전 대사는 서방 세계에 1년 앞서 망명한 아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 그 아들이 예, 장철민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 뭐 걔는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10대 후반인데 이제 상당히 그 자유분방하게 그 이제 다닌다는 그런 뭐 소문들이 많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 그 교민들과도 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뭐 스스럼 없이 대담하게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에 관한 좀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속게나 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996년 어느 날 철민 씨가 불쑥 임 대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장 대사의 뭐 아들 장철민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했음 뭐 서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제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 본국 정부에도 보고도 하고 우리 대사관 내부에 이제 간부 회의에서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애가 아직 나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상당히 좀 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얘는 뭐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죠.
임 전 대사는 철민 씨가 다시 전화해 한국행 결정 여부를 묻자 아버지처럼 따끔하게 혼냈다고 말했습니다.
좀 꾸짖었죠. 너 아버지 속 썩이지 말고 빨리 부모한테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좀 제가 타이르고 이제 또 뭐 저도 부모로서 자식을 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장대사 북한의 대사지만은 뭐 부모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가지고 좀 타일렀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 뚝 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장대사의 아들 철민 씨는 통화 2, 3주 뒤 잠적해 이스라엘을 거쳐 캐나다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준 전 대사는 장대사가 평양에 들어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자 아들 때문에 소환된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뭐 두세 달인가 상당히 오랜 기간 평양에 갔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그 아들 문제는 잘 해명이 됐거나 또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승결 대사는 북한 외교과에서도 잘 나가던 외교관이었고 부인 최혜옥은 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연 배우를 맡아 인민 배우 칭호를 받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부인인 김영숙의 집안과 동생 김경희와도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대사는 장대사의 망명 일주일 전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나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그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잠깐 뭐 저 구석으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일단 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줬죠. 그 이러이러한 뭐 아들의 변화도 있었고 내가 타일러서 아버지 속삭이지 말고 아버지한테 잘 가라 이제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듣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그런 표시를 했죠. 그 이후에는 뭐 곧 그 장대사도 잠적을 했는데 그때 짐작에 자기의 그 이런 뭐 망명 계획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뭐 내심은 좀 안심을 하면서 이제 좀 안도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장승길 대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임성준 전 대사는 장 대사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는 북한 외교관들과 달리 지음자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과 형 등 가족 때문에 망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망명은 잘한 선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자기 체제나 자기 나라를 그렇게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어렵겠지만은 역시 그 인간은 자유와 그런 그 평등 이런 것이 하나의 기본권인데 이런 것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상당히 그 좋은 삶을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북한 체제가 빨리 저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해서 자기들로서도 고향이 한번 자유로운 그 북한이 되면은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염원을 합니다.
VOA는 미국 정보 당국에 장승길 전 대사의 소재를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국내에 망명한 외국 인사들의 신변 보호와 개인의 권리 등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 제과 제빵사로 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직업 전문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다양한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데요.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직업 교육의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도와주는 직업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죠?
네.
네. 발효 총 크게 세 번으로 하는데요.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 발효, 그리고 중간 발효, 2차 발효, 그리고 세 번을 합니다. 총. 1차 발효는 보통 한 30에서 40분 정도. 중간 발효는 한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탈북자와 또 제3국 등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빵을 만드는 제가 제빵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 이거 계란 했잖아요.
이 먼저 계란 해야지. 다음에 뭐 넣지. 어떻게?
아니, 아니야. 이렇게 넣고 언니 언제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선생님 아까 맞춰 줬잖아. 언니 언니. 아니, 다시 해 봐.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 선택한 직업은 바로 제과 제빵사.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따야지만 제빵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거나 이론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기와 이론 수업을 하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등포 직업전문학교 김정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직업 훈련 교육.
이 전에 3개월 동안 24회기를 기본 과정으로 이제 양성 교육을 했고요. 지금은 16회기로 두 달간 우리밀 발효빵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발효 시간을 늘려서 우리밀 가지고 빵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국에 온 지 좀 연수가 돼서 그 사회생활을 좀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도 물론 빵을 좋아라 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만들어주고 싶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과 탈북자들 배우는 자세는 진지합니다.
기본 과정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3시간씩 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전반적인 걸 마련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정이 더해갈수록 이전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왜 넣는 거예요? 이거 덜 부풀었어요? 등 질문들도 더 많아지고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되게 많은 걸 얻어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탈북자들 이곳에서 단지 빵을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남한 사회의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문화 교육생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탈북민들이 저부터도 이것을 몰랐구나 이런 것에 제가 예, 나름 마음도 뿌듯했고 즐거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일터를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안 됐지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뭔가 선이 저는 느낌? 그런 조그만 자그마한 자신감 같은 게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앞으로도 탈북자들에게 맞는 적성별 직업 교육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편 탈북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역시도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또 취업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빵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참 거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일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그 베이커리에요.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마음 배우는 거, 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취미로 배우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 중간 발효는 한 10분에서 15분, 2차 발효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이 청명한 하늘에 평년보다 기온이 3, 4도 정도가 낮은 예년에 9월 중순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91%가 전 국토의 1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 덕수궁의 돌담길 가운데 60년 가까이 막혀있던 일부 구간이 오늘 개방돼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숨막히는 폭염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네요.
네네. 아침 저녁 느껴지는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서 이제 차갑습니다.
예.
선선한 바람에 사람들의 옷차림도 뭐 반소매 반바지에서 이제 긴 소매 긴 바지로 바뀌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17도 정도, 전국도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이었는데 낮 기온도 26도에서 뭐 28도 정도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지금 아직 달력이 8월에 머물러 있어서 계절이 좀 빨리 왔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통 한국의 가을은 9월에서 11월로 얘기했던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10월에도 여름 같은 날씨라 이런 소식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날씨 참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압골이 예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에 큰 피해를 안기고 있는 그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하비를 만들어낸 기후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반도 동쪽에 있던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으면서 서쪽에 있던 대륙 고기압이 쭉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 자리에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른 가을이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네.
기온은 쌀쌀하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여름날 폭염에 올려보지도 못했던 하늘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높게 펼쳐진 파란 하늘에 각양각색의 그 구름이 만들어내는 하늘 풍경이 정말 장관인데요. 큰 비가 내린 뒤여서인지 더욱 청명해진 공기, 전국의 가시거리가 20km 밖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뭐 계절 변화에 민감한 상점, 지금 가을 분위기를 한참 내고 있고요. 다가올 추석을 위한 선물 세트 판매로 가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대다수 인구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도시 현황과 용도 지역별 시설 현황에 담긴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91%의 한국 인구가 16.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인구는 5,169만 6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4,747만여 명이 국토의 16.6%에 해당하는 17,600여 제곱킬로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시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한국 땅 크기는 5천만 인구가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규모인데요. 한국 국토 면적이 전체 10만 6천여 제곱킬로미터인데 도시 면적이 17,600여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특히 부산이라든지 인천, 대구, 대전 등 광역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요. 특별시인 서울시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로는 세계 6번째 도시입니다.
이 최근에는 농촌으로 이사를 가는 인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도시 인구가 월등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91.8%입니다.
네.
10명 가운데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땅의 가장 많은 부분은 46.5%의 농림지역인데요. 이 한 명 정도만 농림지역에 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도시 사람인 셈입니다.
네.
이런 그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를 보니까 196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39% 정도였습니다. 70년대 50%를 넘어섰고요. 60년대, 60년, 70년대에는 68.73%를 넘어서서 90년대 80% 넘어섰고 2005년부터 90%를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쭉 9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도시 인구는 정말 포화 상태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수궁 돌담길 소식을 들어볼까요? 한국의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1970년대 가수 혜은이 씨의 옛사랑의 덕수궁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80년대에는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가 있는데 이런 노래뿐 아니라 1950년대 유행가 또 소설 속에도 이 덕수궁의 돌담길을 단골 소재로 다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이곳은 애정이 많은 곳이고요. 서울 시청 인근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다 걸어봤을 길이 바로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서울시청 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덕수궁. 이 정문인 대한문부터 미국 대사관자를 지나서 영국 대사관으로 또 반대편으로 덕수궁 정문에서 유서 깊은 정동교회를 지나 영국 대사관으로 이어지는 이 돌담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이 화제가 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이 100m 구간의 돌담길에 대한 개방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전체 길이는 1.1km인데요.
네.
그동안 170m 구간이 그 60년 가까이 58년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0m가 오늘 열렸고요. 남아있는 70m 구간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위해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옛날보다 걸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덕수궁 돌담길이 왜 막혀 있었던 겁니까?
약간 그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시대에 좀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덕수궁은 그 고종과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궁이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4대 궁궐 중에 하나인데 유독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조선을 둘러싼 열강 세력의 대사관, 공사관 이런 곳들이 그 덕수궁 인근에 포위하고 있어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각 나라 대사관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24시간 보안 경비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한국이 현대 혼란기를 지나오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던 그 땅을 지금 돌려받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영국 대사관 후문이자 덕수궁 후문 쪽에서 주한 영국 대사와 서울시장, 영국 버킹엄 궁 앞에 볼 수 있는 검색 흰 털모자를 쓴 영국 근위병과 덕수궁의 수문장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 덕수궁 개방식을 열었습니다. 58년 만에 열린 덕수궁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인들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웃으면서 끊어진 돌담길이 이어졌으니까 이제 연인들이 헤어질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빗대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 네.
미국과 영국,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요. 옛날에는 아주 담도 높았고 나무들도 울창해서 자연스럽게 터널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좀 이목을 꺼리는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혼을 담당했던 가정법원이 그쪽에 있어서 돌담길을 걷던 부부의 이혼길이다 이런 속설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덕수궁 돌담길, 점심 식사를 마치는 인근 직장인들이 아주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운치가 있는 특별한 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ISIS는 이라크에서 한때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의 78%를 빼앗겼습니다. 또 이라크 거점이었던 모술은 지난 8월 10일 IS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는 시리아 내 거점 라카에 대한 탈환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58% 정도 회복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의 브렛 매커크 대통령 특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라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6개월 전 IS는 라카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주요 공격을 계획 단행했고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들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IS는 라카에서 수세에 몰려 있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라카 탈환 작전은 6월 6일 시작됐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이전부터 진행됐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해 미국과 주로 공조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은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과 쿠르드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모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시리아 민주군은 국제연합군의 지원 아래 타프가 지역에 IS를 기습 공격해 도시와 댐, 공군기지를 탈환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타프카 지역은 IS의 병력과 장비가 라카로 향하는 보급로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IS를 올가매는 데 아주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작전으로 인해 많은 IS 대원들이 퇴각했고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IS 격퇴전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작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수를 탈환했던 것처럼 라카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